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골라서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2년 연속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됐습니다. 제1차 남북 차관급 당국 회담이 11일 개성공단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총지휘하는 전략군을 제재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김영권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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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북한 인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년 연속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The abduction of foreign nationals, the enforced disappearances, the trafficking and continued movement of refugees.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 인신매매, 탈북자의 망명은 인권 침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최 기자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의 최고 의결기구죠. 그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문제가 공식으로 상정이 돼서 북한 인권 개선 또 북한 인권 상황 이런 것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유엔 총회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그 인권 상황이 개선되는 조짐이 없다며 북한을 더욱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공식으로 상정이 되고 또 다뤄지고 논의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이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룰 것인가 하는 이 상정 그 문제를 놓고 절차 투표를 했는데요. 안보리 상임이사국 15개국가 중 찬성 9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이 돼서 회의가 열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가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대다수의 국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찬성을 해서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2년 연속 논의가 됐습니다.
네, 이 상임이사국들이 모여서 어떤 그 안건을 결정을 하는 데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이번 이 경우는 이제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김영권 기자가 좀 이번에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날 안보리에는 미국, 중국, 영국 등 여러 나라가 참석을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 얘기에 앞서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네.
그 인권 문제를 왜 유엔 안보리가 이 논의를 하냐 이것도 좀 의아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유엔 안보리에서 인권 문제가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데요. 한마디로 그만큼 북한의 인권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마침 또 이 북한 관련 상황에 관한 논의가 열렸던 날이 세계 인권의 날이었습니다. 12월 11일이 세계 인권의 날이었는데요. 그날에 맞춰서 또 이런 북한의 인권 문제가 논의됐다는 게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쨌건 의장국인 미국의 사만타 파워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계속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안보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정부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같은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국제사회가 경고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 등 소수 회원국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역시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에서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앞서 최 기자가 설명해드렸듯이 이제 표결을 거쳐서 이제 논의가 됐는데요. 유엔 주재 영국 대표부의 피터 윌슨 차석 대사는 북한 정권이 전 세계가 자국 내 인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뉴질랜드, 요르단, 프랑스, 리투아니아, 칠레, 스페인, 말레이시아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 정권을 더욱 압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좀 주목할 것은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오준 대사도 이제 참석을 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작년에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후 북한에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은 이번에 그 안보리 그
회원국 의장국은 아니죠.
회원국은 아니죠. 이제 미국이 이제 참석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결국 나가서 이제 얘기도 하게 네. 됐는데 이번 회의도 역시 중국이 처음에는 이 상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지만 결국은 상정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자,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있는 최고 당국자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세워서 체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소위 최고 존엄을 거론하면서 뭐 재판소에 넘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대단히 그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번 안보리에서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과 미국의 그 인권 단체들. 또 탈북자들은 그 북한의 인권 사항을 거론하는 것, 또 뭐 압박을 하는 것 이거 갖고는 부족하고 또 그동안 또 뭐 거론 안 한 것이 아닌데 아, 북한의 인권 사항이 별로 개선된 조짐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 북한 인권의 유린자, 그 책임자, 아 그러니까 북한의 그 최고 정책 결정자니까 그 북한의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고요. 실제로 그런 내용이 그 지난번에 그 유엔 총회를 통과한 그 결의안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데요. 이날 그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는 주로 북한 그 인권 상황의 문제점 이런 것은 주로 얘기했지만 그야말로 최고 책임자를 그 형사재판소에 세우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네. 흥미있는 것이 이날 탈북자들도 현장에서 유엔 안보리 회의 장면을 지켜봤다죠?
예. 이게 하나의 그것도 트렌드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국제 이제 유엔 회의에서 이런 관련 회의가 열리면 탈북민들이 이제 그 참석을 해서 때로는 발언도 하고
네.
이날 발언 기회는 얻지 못했지만 이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와 미국의 그 난민으로 입국해서 시민권을 받은 그레이스 조 씨 두 명이 이제 참석을 해서 청취를 했는데요. 이 정광일 씨는 북한의 대표적인 관리소죠. 이 15호 요덕관리소 출신입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단체가 지난 4월부터 무인기, 그러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외부의 정보를 북한 내부로 계속해서 몰래 전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달 2,000개가량의 메모리 막대기, USB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초소형 메모리 막대기 안에는 이 한국의 뉴스라든가 드라마, 영화들이 담겨 있고요. 북한의 체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다큐멘터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이 남한의 이런 여러 가지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네. 많이 은밀히
그렇죠.
시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네. 이 막대기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요. 북한 메모리 막대기라고 하죠. 저희는 이제 USB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이제는 손톱만한 그 초소형 그 메모리 막대기에 영화 100편까지 담을 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갖고서 여러 가지 이제 감시를 피해서 드라마를 보거나 노래 프로그램을 듣는 그런 이제 젊은 층들, 심지어는 이제 30, 40대, 40, 50대 층들도 늘고 있다는 게 대북 소식통들의 지적입니다.
네. 자 다시 유엔으로 돌아와서요. 북한 외교관도 이날 회의를 방청을 했다는데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이런 그 거듭된 인권 상황 개선 촉구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날 그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는 그 북한 외교관 아마 그 유엔에 있는 그 북한 대표부의 그 외교관들이 회의를 방청했는데요. 특별한 뭐 반응, 언급, 발언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그 북한이 그 유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할 때마다 북한 당국은 대개 그 두 가지 주장을 펴왔는데요. 첫째로는 그 이것이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유엔이 조사한 이런 북한 인권 결의안 또 북한의 인권 상황 이런 것이 그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해왔고요. 또 하나는 그 이것이 그 이중 기준을 하고 있다. 정치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무효다. 이런 주장을 쭉 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벌써 지금 10년째 그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보고서 결의안 이런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요. 벌써 수만 명의 그 탈북자들이 나와서 이것을 일치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당국의 그 같은 주장, 즉 이 같은 그 북한 인권 문제가 없다 이런 북한 당국의 주장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논의됐던 내용들이고 다른 또 앞서의 네. 회의 유엔 인권 결의안이 총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네. 이 결의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유엔 총회가 지난 달에 19일에 전체 3위원회에서 찬성 112표, 기권 50표, 반대는 불과 19표.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이 한 200여 개 나라 되지 않습니까? 네. 반대가 19표로 이렇게 이제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내용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합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 또 반인도 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기록 등 북한 상황을 계속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계속 적극 개입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는데 이 조항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이번에 논의하게 된 것이죠. 아울러서 북한 당국에 주민들의 모든 인권과 자유를 전면적으로 존중하고 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중단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엔 총회 또 안보리 이렇게 이런 곳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또 개선을 촉구하고 뭐 결의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조치가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또는 뭐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비판이라기보다는 좀 그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들 보고 있나요?
네, 그런 주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엔 안보리 또는 국제기구 또 유엔 총회 또 인권단체들이 언론을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그 개선을 촉구하고 또 문제의 그 심각성을 깨우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인권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외교 뭐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조용한 외교 북한 인권 문제를 그동안 조용히 수십 년간 얘기를 했지만 북한 인권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게 아닌가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각자 다 일장일단이 있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많은 그 관측동들은 그 북한의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금이라도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사실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그 정치범 수용소 북한의 그 비법적인 어떤 문제 많은 인권 사항들은 사실 김정은 제1위원장보다는 그 앞에 김정일 위원장이 만든 그 시절에 만들어 놓고 행해진 게 많습니다. 따라서 그 후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그 같은 유산을 물려받을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에 대해서도 큰 결단을 내려서 인권 문제를 획기적으로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하나의 주장이 있는데 아마 평양 당국으로서는 좀 그 귀담아 드려야 될 충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에 관해서는 사실 논란이 많죠. 뭐 예전에 그 한국의 그 햇볕 정책,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쓰던 정책은 이제 중산층 경제 개선을 통해 중산층을 늘리면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그 개선을 통해서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권을 높이자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 주민들의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제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비판적 사고 능력이 없다는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북한 안에서만 자라왔기 때문에 네. 자신들의 삶을 외부와 비교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비교를 통해서 나와 다른데 왜 다른가를 생각하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을 요구하면서 이제 시위 같은 것도 나오고 변화도 요구하게 돼 있는데 그런 어떤 비판적 사고 능력이 너무나 북한의 젊은 층조차 이제 결여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확대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막대기라든가
네.
그런 외부 정보를 더 해서 그분들의 그런 비판적 사고 능력을 좀 확대시켜서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런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데 이제 2015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자,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네, 벌써 국제사회,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의 그 심각성, 또 보고서, 또 하나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게 벌써 그 결의안 채택만 해도 10년이 넘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 문제가 계속 또 그 계단식으로 확대가 되면은 실제로 나중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야말로 국제형사재판에 설지도 모릅니다. 아, 그런데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북한 당국이 너무 이거에 대해서 그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그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고 여러 증거를 대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 상당히 안이하게 북한은 그런 인권 문제가 없다. 이런 상당히 그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금이라도 그 북한의 인권 사항을 인정을 하고 국제사회에 손을 뻗쳐야 될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오늘은 UN에서 논의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11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당국 간 회의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측 수석대표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가 이제 처음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온전하게 잘 걸어가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길을 잘 내어서 통일로 가는 큰 길을 열어봅시다.
네. 방금 한국 측 수석대표인 황북이 통일부 차관의 발언, 회담장에서 지금 이제 잘해보자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1일 오전 그 조금 전에 들으신 거는 한국 측 그 수석대표죠. 그 황북이 차관이 그 인사말 회담을 시작할 때 한 모두 발언 얘기인데요.
네.
11일 오전에 그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제1차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이 열렸습니다. 여러 번 그 회담이 열렸는데요. 결국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국회담이 남북 간 현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일단 마치고 12일 날, 이튿날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아, 남가북은 그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양측이 제기한 현안을 계속 논의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12일, 이튿날 오전 10시에 회담을 속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이 11일 날 회담이 끝난 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주말 동안에 저희가 또 뉴스를 통해서 그 뒤로 이어지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조금 더 계속을 해보겠는데요. 난항을 겪는 이유가 의제 때문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예.
이 남북한이 설정한 회담 목표가 상당히 다르다죠?
그렇습니다. 이 남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듭 강조했듯이 이산가족, 그러니까 흩어진 가족 상봉을 정례화하는 게 아주 대표적인 의제죠. 전면적인 생사 확인, 또 상봉의 정례화, 서신을 서로 주고받고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 문제를 푸는 이 해법을 찾는 것인데요. 이에 비해서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보다는 2008년 7월에 발생했던 박왕자 씨 피격 사건,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이제 강조를 하고 주요 의제로 삼고 있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앞서 박왕자 씨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재발 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완비 등 이른바 3대 선결과제 해결을 북한 측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측은 지난 2009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서 박 씨 사건의 재발 방지 또 관광에 필요한 편의 안전보장을 약속한 만큼 남측이 요구하는 3대 선결과제는 이미 해결이 됐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기가 좀 힘든 거죠.
네. 이 북한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의 전종수 부국장이 대표로 나왔는데요. 전 부국장이 어떤 인물인가요?
네, 전종수 그 조평통 부국장이 그 이번에 그 북측의 수석대표로 나왔는데요. 그 전종수 부국장 상당한 회담 일꾼입니다. 올해 그 남북회담에 관여했고요. 한 가지 그 흥미로운 것은 그 전종수 그 부국장이 그 1992년에 사망한 그 전인철 당시 북한 외교부 부부장의 아들로 북한의 그 2대째 그 대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참고로 그 과거에 그 여러 그 내각 사무국 과장, 조평통 그 부장 이런 걸 하면서 금강산 당국 회담도 했고요. 또 장관급 회담, 총리 회담 이런 곳에 쭉 활동을 해왔고요. 남측 그 수석 대표인 그 황부기 차관도 그 1987년에 그 통일부에 들어와서요 공직 생활을 했고요. 그 통일부 장관 비서관도 했고 남북회담본부 그 부장, 교류협력국장 이런 걸 하면서요 통일부에서 여러 보직을 두루마타온 아주 남북회담의 베테랑 네. 일꾼입니다.
네. 네. 앞서 그 전인수 이제 단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북한의 인사들을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50, 60대 인사들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또 예전 전직 고위 관리 출신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대물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최고위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제도 이제 실행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고위급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미 대학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그 앞길이 정해진다.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참 문제다 이런 지적들도 이제 여담으로 하곤 합니다.
네. 이번에 이 북측 수석 대표 아까 그 남측의 수석 대표는 이제 첫걸음 네. 잘해보자 이제 그랬는데 북측 대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전종수 북측 수석 대표는 우린 어제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 전날 내려와서 개성 시내를 돌아보면서 사업을 생각했다.
네.
역시 겨울이니까 날씨는 차긴 한데 어떻든 북남이 만나서 오래간만에 풀어가자. 뭐 겨울이지만 북남 관계는 따뜻한 봄볕이 오게끔 쌍방이 잘 노력하자. 이렇게 네. 아주 훈훈하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랬네.
또 뭐 시작이 절반이라고 시작부터 첫 걸음을 잘 떼야 앞으로 이 북남 관계도 새해를 맞는데 전망이 더 밝아지고 또 좋아지지 않겠냐면서 지난 거의 8년 동안 회담이 없었다면서 뭐 그간에 고위급 긴급 접촉이 있었지만 특례적인 경우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불신 대립이 골수로 깊어지고 또 장벽은 더 높아졌는데 우리가 이 장벽을 좀 허물어서 골수를 메우고 길을 열고 대통로를 열어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참 양쪽에서 서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좀 잘 풀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남북한이 그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번 차관급 회담까지 오게 됐는지 경과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남북 간에 그동안 지지난해 그 냉랭한 분위기가 됐었는데요. 그 전환점이 된 것은 그 역시 그 지난 8월에 발생했던 그 8.15 합의가 그 전환점이 됐고요.
네.
이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8월 4일 날 북한이 그 특수 요원을 몰래 심어서 그 비무장지대 목함 지뢰를 도발을 했습니다. 몰래 심어서 그 남측의 병사 두 명이 다리를 크게 잃는 그런 그 불행한 사건이 났고요. 이를 계기로 그 남북 간의 그 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고요. 북측에서는 황병서 정치국장, 김양건 비서 등이 참석을 해서 그 8.15 회담이 열렸고요. 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8.15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라톤 협상 끝에 한 건데요.
네.
여기 대해서 그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했고요. 또 당국 간 회담을 열자 이런 얘기도 했고 민간교류 활성화하자 이런 몇 가지 그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 결과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요. 또 민간교류도 지금 하나 둘씩 그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합의에 따라서 이번에 그 차관급 회담이 열리게 된 겁니다.
네. 2015년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그 전문가들 또 일반인들까지도 남북관계가 이제 좀 개선이 될 여러 가지 여건이 돼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또 국제적인 그 여건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기대만큼 그렇게 진전이 없었고요. 오히려 또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어서 잘 될 것 같다가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런 일이 반복됐는데 2016년도에는 좀 어떻게 잘 풀릴까요?
네. 그 매번 뭐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진전이 되기가 참 힘든 게 이 남북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 내년에도 역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 내년 7차 당대회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당대회를 계기로 노동당 지도부의 전면적인 쇄신 또 세대 교체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진 세력들이 얼마나 이제 개혁적인 정책을 들고 나오느냐가 이제 관건이다 이런 지적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그 남북 관계 개선에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병진 노선을 버리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는 또 기술적으로 여러 시험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한다면은 다시 또 이제 남북 관계가 냉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서툰 의원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이 신진 세력들이 얼마나 잘할 수 있겠냐. 아니면 또 이제 다른 말로 큰 고기를 낚기 위해서 작은 미끼를 좀 아끼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좀 이제 대범하게 좀 개혁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이제 핵과 탄도 미사일을 놔두고 남북 관계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의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이제 작은 것부터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을 시작하겠다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강조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초반기보다는 남북 민간 단체들의 교류를 이제 계속 허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횟수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DMZ 비무장지대 생태공원 조성이라든가 문화 교류, 스포츠 교류, 뭐 작은 통일이라는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진전을 거둘 수 있는지 핵과 미사일 문제를 제쳐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총지휘하는 전략군을 제재했습니다. 자, 최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미국의 어느 부서가 어떤 제재를 가했습니까?
네, 미국의 그 재무부와 그 국무부가 8일 그 조치를 취했는데요. 북한의 그 대량살상무기와 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그리고 단체 4곳과 개인 6명을 그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요. 법적인 근거는 대통령 행정명령입니다. 아, 북한의 그 대량살상무기 무기 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들을 그 제재 대상이 된 사람들은 북한과의 금융거래 또 만일 미국에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이 전부 다 동결되게 됩니다.
네. 전략군은 평소에 뭐 흔히 못 들어본 이름인데 어떤 부대입니까?
예, 북한 전략군은 장거리 미사일 등 모든 미사일 발사체를 지휘 통제하는 사령탑으로 육해 공군과 함께 북한의 4군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미사일 부대 지휘 체계를 과거에 통합한 미사일 지도국이 전신인데요. 북한은 미사일 지도국 개설 이후에 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적극 주도했고 이후에 전략 로켓군으로 확대 개편된 뒤에 다시 전략군으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중심 인물이 이제 사령관을 맡고 있는 김낙겸인데요. 이 김낙겸이 주도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그동안에 그 정밀화 고도화시키는 데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 지적인데요. 기존의 재래식 전력으로는 미한 연합군의 상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가 이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확대에 이제 집중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전략군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이 제재가 단천상업은행이라는 곳의 이 해외 주재원 그리고 해운 회사에 대해서도 가해졌는데 북한이 안보리 제재에도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기 밀매 등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가 보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그 제재 대상이 된 내용을 보면요. 그 북한의 그 해진해운사, 평진해운사, 영진해운사 이런 곳이 있고요. 또 개인으로는 그 최성일, 장범수, 전명구, 김경남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단천상업은행의 베트남 지사, 또 시리아 지사 주재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뭔가 근거가 있어서 아마 제재를 했을 텐데 이걸 보면 아마 그 무기 밀매 미국의 눈을 피해 또는 유엔 안보리의 눈을 피해서 북한의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 무기 밀매를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궁금한 것은 미국의 이런 제재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김 기자가 이 전문가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네.
한 주 동안.
그렇습니다.
네.
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뭐 아주 오랫동안 엇갈리고 있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재도 불구하고 북한의 교역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경제도 미세하지만 지난 4년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먹히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 접촉을 더 늘리고 전략적으로 이제 교류를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반면에 제재가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란과 리비아 등의 경우에서 보듯이 제재는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가해져야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계속해서 지속할 때 효과도 이제 늘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특히 교역과 금융활동을 제한하는 제재가 대상 국가를 아프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작동하게 되어 있고 지난 1, 2년간 또 몇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북한 선박을 통한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무기 밀매가 적발됐듯이 제재가 분명 효과가 있다는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장성택 처형과 관련된 소식 시간이 될 때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이 처형된 지 이제 꼭 2년이 지났는데요. 참 그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크게 놀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지난 2년간 이 장성택 계열 인사가 모두 제거됐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유명한 인물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그 제거가 됐습니다. 뭐 장성택 그 본인은 물론 그 즉시로 그 처형이 됐고요. 노동당에서는 그 장성택을 올해 그 보좌하고 있던 그 리용아 그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박준홍, 양청송 이런 부부장이 그 제거가 됐고요. 내각에서도 그 강민철 또 한효현 이런 그 장관급 상급이라고 북한에서 그러는데요.
네.
그 이런 그 장관급 인사들이 물러났고요. 장성택의 또 측근 인사들 또 친인척도 그 제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성택의 조카인 그 장용철 그 전 말레이시아 대사, 장성택의 누나인 장계순, 그의 남편인 전영진 쿠바 대사가 평양으로 소환돼서 숙청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사건은 그 이어서 그 동안은 그 김정은에게 씻을 수 없는 하나의 오명을 남겼는데요. 그 개인적으로는 그 고모부를 죽인 그 잔인한 독재자라는 그 이미지가 생겼고요. 또 하나는 그 이를 인해서 공포 정치가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 공포 정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김제1위원장 집권 이후 4년 동안에 처형된 북한 간부가 무려 100여 명에 달한다. 이렇게 한국에 네. 국가정보원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집권 초기 4년간은 한 10여 명이 처형된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보면 한 10배 가까이 이제 처형을 당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김제1위원장은 그 핵심 간부들에 대한 잇단 처형, 숙청으로 이제 조기에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평가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장성택 처형에 앞장섰던 인사들이 이제 모두 실세로 부상을 했다는 소리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이제 꼽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장성택 처형은 노동당에서는 그 조직 지도부가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공안기관 중에서는 국가안전보위부 등이 그 장성택 제거에 그 앞장을 섰는데요. 이들은 그 장성택 처형 후에 김정은 정권의 그 친위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아, 황병서는 그 조직지도부 부부장에서 제1부부장으로 승진했고 그 뒤에 그 상장에서 대장 또 차수 이렇게 그 아주 고속 승진해서 지금은 북한의 뭐 제2인자라 해도 뭐 문제가 없고요. 또 하나는 그 장성택을 제거했는데 앞장섰 그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도 여러 사람이 숙청되고 처형됐지만 여전히 현재 그 북한 권력의 한 축으로 건재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그런 숙청을 피해서 한국이나 외부로 망명하는 인사들도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네.
한국 국회 보고에 이제 따르면은 국정원이 이제 분석한 보고에 따르면은 올해 들어서 최근까지 20명의 북한 인사가 망명을 했고 지난해 18명, 두 해 전엔 8명과 비교해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태도 흥미로운데요. 과거 탈북 간부는 외화벌이 일꾼이나 북한 정권에서 소외받는 인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보위부, 정찰총국 등 권력 핵심부에 있는 인사들도 한국으로 망명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장성택 제거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제 친정 체제를 강화했다고들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이 동시에 북한에서는 이 공포 정치의 그 도가 아주 대단히 그 높아졌다. 이렇게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그 김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난 4년간 그 처형된 간부가 130명에 이뤄서요. 고위급 간부들은 물론이고 그 중간급 간부들도 상당히 지금 공포에 떨고 있고요. 그 이른바 그 면정복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면정복배란 권력자,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 앞에서는 네네 이렇게 순종하는 척하지만은 속마음으로 그 딴마음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그 상당한 그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에게는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니? 고위직들이 그 김정은의 그 눈밖에 나면 언제 처형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일도 안 하고 또 책임 회피를 하고 또 잘 그 조언도 안 하고 이런 그 현상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북한에서 이렇게 그 자꾸만 그 오래된 그 권력의 그 핵심 분야에 오래 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야만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 같은 것이 김정은 네. 위원장으로서는 왜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예전에 있던 관리들은 아버지 사람이었고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제 복지부동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예전 관습대로 하려는 것. 그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외교나 정치학자들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독재자가 이제 권좌에 올라서면 아무래도 힘도 없고 권력도 없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공포 정치를 펴는 게 일반적이다. 단지 북한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들을 네. 봤을 때 네. 그런 측면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젊은 자기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 간부들이 이제 물러나고 지금은 외부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50대 간부들이 사실 조직 지도부 등의 노른자 위에 있으면서 북한의 이제 실질적인 정책을 진두 지휘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과 보폭을 맞추고 있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그 인물들이 아주 이제 공개적으로 석상에 나온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과 함께 제1차 남북 차관급 당국 회담이 개성공단에서 열렸다는 내용,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총지휘하는 전략군을 제재했다는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김영권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